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또한 피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피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있는 믿음을 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당신은 그 믿음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라고 좀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이번 주 말씀은 어떤 설교라는 것보다는 좀 뭔가 정리하는 형식에 가까운 어떤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우리에게 무엇을 또 점검하고 확인하고 좀 돌아보는 시간들 되기 원하신다는 마음 주셔서 좀 우리 교회를 좀 정리하고 우리를 좀 정리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이름교회는 마태복음 6장 10절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것을 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도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사람의 인상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터 위에 지어진 예수님의 머리 대신 교회는 영원하지만 우리의 교회는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처럼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잖아요. 그 일을 다 마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곁으로 떠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다 마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른 모양 내지는 다른 곳으로 충분히 옮겨지거나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워놨으니까 무조건 끝까지 없어지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란 일을 다 마치게 되면 우리도 이 교회도 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것은 뭔가 우리 교회가 어떤 틀을 만들고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교회의 어떤 건물을 세우고 교회의 규모를 넓혀가고 교회가 어떤 파워, 능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시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목회자도 아니고 교회 건물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교회 이름도 아니고 우리 각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아마 김동호 목사님 하셨던 예화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좋은 학교가 어떤 학교냐? 좋은 학교는 어떤 학교냐? 라고 물었을 때 좋은 학교는 좋은 학생들이 있는 곳이 좋은 학교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언뜻 생각하기에는 좋은 학교가 좋은 학생을 키워내는 것 같지만 뭐 틀리진 않겠죠. 하지만 좋은 학생들이 모인 곳이 좋은 학교가 되고 그곳에 오는 학생들이 더 좋은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장이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좋은 학교라고 아무리 광고를 하고 건물 속은 아무리 뻔지를 해도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좋은 학생들이 아니면 거긴 결코 좋은 학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 이것을 비유를 들어서 이제 좋은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셨어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다시 말하면 좋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좋은 교회다. 건물은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데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좋은 성도들이 아니면 건물이 아무리 좋고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아도 거긴 결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지. 또 이야기하면 아무리 보잘것 없이 보여도 아무리 작아도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좋은 성도들이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름교회가 좋은 교회 되려면 뭐 간단합니다. 이름교회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 참 그리스도인 되면 이름 뒤에는 좋은 교회 됩니다. 우리가 막 이름 교회를 알리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광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우리가 좋은 성도, 좋은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 바른 교회 될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고 이것에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교회 성도 아닌데 혹시 이런 마음으로 갖고 계신 분이 이곳에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저에게 두 가지 기준,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잘 쓰려면 그리고 이런 교회가 잘 가려면 이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으로 이런 교회가 잘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원칙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얼만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니.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끼리 이 공동체 안에 얼만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안 되면 우리 교회는 망한 겁니다.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아무리 우리가 사역을 많이 해도 이거 두 가지 없으면 우리 교회는 망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얼만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성도들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만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잘 되면 우리는 잘한 겁니다. 안 되면 잘 못한 겁니다. 이두 가지를 오늘 점검하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아까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약속의 말씀 비전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또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것대로 살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면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신뢰하고 그의 다스림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뜻, 내지는 세상의 뜻, 내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다스림을 내가 받고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잘 맺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결코 이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자명한 거죠. 왜냐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과 잘하는 사람,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잘 맺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하다라는 뜻이죠. 이게 우리 교회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되는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이름교회 일원이니까 내가 이런 가치대로 살아야겠다 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살아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과는 무관하게 산다거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다른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최소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모여 있다면 최소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맛있는 것 먹습니다. 좋은 옷 입을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 갈수 있습니다. 좋은 학교 가도 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참 많이 있습니다. 누려도 됩니다. 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와는 상관없이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 심지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해도 우리가 그것과 무관하게 산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그게 다 죄가 될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에 기준 삼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좀 이런 이야기 하면 우리는 좀 위축되죠. 위축되고 뭔가 압박을 받거나 무거운 짐 하나를 어깨에 올리는 것 같은 생각을,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짐을, 그런 식의 짐을 지우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라고 말씀하실 수도 없고, 그분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실 이유도 없으시죠. 그냥 죄 때문에 그냥 죽게 내버려둬도 됩니다. 아니면 아예 그런 것까지 싹다 없애셔도 될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마치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뜻에 따라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우리 안에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게 하시는 분이라면 그거는 굉장한 오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뭔가 느껴지고 그런 식으로 자꾸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별로 친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마치 이제 제가 이제 하유랑 같이 관계를 하는데 전 하유한테 좋은 것을 주려고 무언가를 의도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하유는 무거운 짐처럼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유랑 제가 안 친한 거예요. 하유는 나를 모르는 거죠. 아버지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얘를 사랑하고 얘를 위해서 아빠가 어떻게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모르니까 아빠가 하는 모든 이야기가 다 자기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뭔가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사람처럼 여기고 있다면 제가 아무리 좋은 것을 이야기하려고 해도 아마 하유는 저의 이야기를 곧이 곧대로 제 마음과는 상관없이 오해해서 듣게 될 거예요. 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뜻에 따라 살고 아버지의 다스림 안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것이 마치 우리로 하여금 짐처럼 우리를 속박하고 억압하고 무엇인가 프레스를 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과 친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있을 필요가 있어요. 누가 친밀함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두려움 없이 관계하는 것. 두려움 없이 관계할 수 있는 관계가 친밀한 관계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친밀함의 정도면 내가 이것을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식의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사람과 친하게, 진짜 그 친하다는 말은 우리 안에 속에 있는 것까지 친밀하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내가 이것을 나누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지?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아빠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누가 저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건강한 친밀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나님 때로는 보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해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두려움, 잘못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친밀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실수했어도 최소한 아빠인 나, 하유에게 있어서 저는 그래도 아빠는 나를 이해해주는 아빠다라고 하는 친밀함이 형성돼 있으면 하유는 제 앞에서 전혀 왜곡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근데 이것을 제가 아들과 하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려고 해도 아들 스스로 아버지는 나를 용납해주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왜곡된 두려움이 저와 하와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멀어지게 할 겁니다. 이거를 사단은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마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 하나님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용납해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을 거야. 나는 어쩔 수 없을 거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왜곡된 두려움 앞에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떨어져 나가게 이간질시키고 틈을 계속적으로 갈라내는 일을 사단이 하죠. 하나님은 결국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예배할 때 됐지만 하나님을 모르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어도 죄를 회개할 때마다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해주시고 죄를 씻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왜곡된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멀리 피하게 된다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 하나님과 친한 관계, 그의 뜻과 그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 안에서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이름교회가 점검하고 우리 이름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인 우리가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서 날마다 확인해야 될 기준인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는가? 왜곡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친밀함.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를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쁘신 분인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의 건강한 친밀한 관계 안에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님을 바랄 때 주님이 우리의 새힘 되시겠다라고. 주님은 지치지 않으신대요.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 우리의 방패 되어주시겠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오해하기 시작하면 방패로 우리를 막아주셔야 될 상황, 우리가 지쳐있을 때 힘을 얻어야 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해서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삶 안에 사단이 계속해서 이 틈을 노린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사단이 계속 이틈 안으로 들어와서 아주 그냥 교묘하게 거짓말을 던져놓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방해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졸지 않게. 지금 사단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공격을 하고 있는지 모른 채, 무방비한 채 당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즉시 믿음의 방패를 들줄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휘둘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하고 건강한 관계 안에 우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힘들지만 애써서 이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싶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하지 않으면 마치 벌 받을 것처럼, 이것대로 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분인 것처럼 무엇인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한 건강한 관계를 우리가 해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원칙, 두 번째 기준은 공동체 안에 건강한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건강한 관계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끼리 친해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끼리 친해지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서로. 근데 우리가 친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의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저는 다 친하죠. 가족이고, 오랫동안 함께 사역도 하고, 함께 관계했던 사람들이라, 저는 다 친해요. 근데 여기끼리는 다 친하지 않죠. 아직은 많이 어색하고, 서먹서먹한 관계.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금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친한 관계를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 가면 계속 친해지겠죠. 서로 알아가면서 친해지는 일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하지만 단순히 이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를 해야 된다라고 할때이 관계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기반으로 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 돼야 2번이 되는 거예요. 1번 없이 2번이 없습니다. 1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시작으로 해서 성도들끼리 건강한 관계를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잖아요?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친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뭘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주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잘못이나 때로는 연약함,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있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충분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식의 반응을 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느끼고 볼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런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야 상대방을 대할 때 그것을 기반으로 상대방과 관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주세요? 조건 없이 받으시죠. 물론 하나님이 죄 짓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조건들이 붙지만 하나님 기본적으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를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럼 우리의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요? 우리도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대할 때 조건 없이 대하려고 하는 마음과 태도가 우리 안에 생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처럼 아무 조건 없이 막 하나님과 같이 사람들을 받을 수 없죠. 하지만 최소한 우리의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베이스가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녀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늘 그렇게 받아주시고 우리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한 번도 부정적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 관계할 때, 서로서로의 어떤 모습을 볼 때, 서로서로의 어떤 행동을 볼 때, 우리가 그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대로 평가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겉모습이나 그 사람의 실수와 그 사람의 허물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대로 우리는 평가하고 이야기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관계를 해 가는 게 건강한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친해도요, 아무리 가족끼리여도 이런 식의 관계를 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럼 서로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상처를 받게 되어 있죠. 그리고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게 되고 결국 그것은 그몸 전체를 분열시키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피를 섞은 가족이라고 해도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은혜 충만을 받았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요. 하나님의 은혜들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따뜻하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 그럴 때 사람을 만나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의 입에서 상대방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전달을 할 때, 이 사람을 향해서 뭔가 비수를 꽂듯이, 아니면 굉장히 냉철하고 뭔가 굉장히 차가운 말투로 이 사람을 대하겠어요? 인사 한마디를 건네더라도 그 사람이 얼굴에서 막 뭔가 세상 온갖 근심을 다 가지고 막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온 상태로 그 사람을 대하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대하겠어요?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따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니까 내 얼굴이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따뜻한 말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지금 은혜로 충만하구나 알 만큼 얼굴이 환하죠. 그 정도의 영향력들이 따뜻함이 흘러가면 그거를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상태가 혹 굉장히 낙담돼 있고 슬퍼 있고 에너지가 떨어져 있어도 그런 따뜻함을 받기 시작을 하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서로에 대한 어떤 의무감, 친해지라고 하니까 막 의무감으로 막 이렇게 관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 자체로 받아들이고 관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의무감으로 억지로 막콕 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드러운 거예요, 관계가. 부드럽게 할수 있는 힘이 생기죠. 서로 안에 어떤 트러블이 생길 수 있잖아요. 사람이 있는 곳에 트러블이 어찌 없을 수 있겠어요. 문제가 발생하죠. 잡음이 발생합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튀어나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데도 여유, 소위 말하는 완충할 수 있는 여유들이 있죠. 그래서 문제를 막 어떤 감정이나 막 어떤 나의 어떤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문제가 대체 왜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좀더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보고 이 사람 자체도 좀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니까 이 문제가 터져도 사람을 공격하지 않게 되죠. 일단 공격할 수 있는 힘, 시간을 벌수 있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죠. 왜 이랬는지 벌어질까?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야기를 할까?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함부로 공격을 하지 않게 돼요. 함부로 공격을 하지 않으면 싸움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싸움이 피 튀기는 이유는 같이 공격을 해대니까 피 튀기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한쪽에서 싸움을 걸어와도 한쪽에서 꾹 참고 있으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싸움은 쉽게 누그러지죠. 하지만 붙으면 싸움은 커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을 때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를 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라고 하는 그것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거죠. 그런 건강한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막 서로 싸워요. 서로 막 분열해요. 서로의 각자의 욕심만 차리기 시작을 합니다. 서로 안에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딱 벌어지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은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내 마음을 던져놓지 않으려고 하죠.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일단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죠. 내 마음이 이것들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으로 반응하려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옮깁니다. 다시 사랑하기로, 다시 용납하고, 다시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오래 참으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옮겨놓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저는 쉽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쉽게 될 거라고도 예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라고 저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 나는 하나님을 좋아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뭐를 선택을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관계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만 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름 교회는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안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하고 사람들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통해서 건강한 관계를 하는 공동체라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되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책임을 누군가에게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잘 되면 잘 된다?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믿음 좀한 사람이 잘 된다? 출발은 될수 있죠. 출발은 목회자 하나, 출발은 어느 믿음 좋은 한 사람으로부터 이 일은 출발해야죠. 하지만 그 사람 한 사람 잘한다고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것에 대해서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에 얼마큼 마음을 쏟고 그뜻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진짜 받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대하듯이 상대방을 대하려고 하는가? 내가 은혜 깊이 받은 사람처럼 그때 상태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성정대로, 내 습관대로 나오는 그대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진짜 이 공동체 안에 건강하게 관계하고 있는가? 점검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헌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오겠죠? 사람들이 옵니다. 와야죠. 사람들이 일단 왔어요. 왔더니만 분위기가 이상한 거죠. 소위 말해서 마음 둘 곳이 없는 공동체가 때로는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처음 왔기 때문에 어색한 이렇게 마음 둘 곳이 아니라 이곳 안에는 마음 자체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공동체가 따뜻하지 않으니까. 이곳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서로에게 마음을 줄 수가 없는데 전혀 새로운 사람이 이곳에 와서 어떻게 마음을 줄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못 주죠.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나오세요, 전도하고 교회 데리고 와도 그 사람들 교회 못 다닙니다. 불편해서 다니겠습니까? 교회. 그것도 처음 믿는 사람이. 진짜 강력하게 은혜를 받아서 막 활활 타올라서 그 은혜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는 힘은 될지 몰라도 교회 자체에 적응할 수가 없죠. 문화가 다른 이곳에 와갖고 덩그러니 앉아갖고 마음 둘 곳도 없는 곳에 어찌 사람이 적응할 수 있겠어? 따뜻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공동체. 따뜻하게 되려면 일단 우리끼리 따뜻해야 돼. 우리끼리 따뜻하려면 내가 따뜻해져야 돼. 여러분, 좀 서로 그렇게 연약하고 조금 좀더 연약해서 도와줄 사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출발점에 서서 똑같은 빠르기로 이것을 해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출발선 자체가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 발짝 갈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반의 반발짝밖에 못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열 발짝 뛴 사람이 반의 반발짝 뛴 사람한테 왜 빨리 안 오냐고 라고 욕하면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이 발자락을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힘들어도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주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가죠. 따뜻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따뜻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잘 되면 이름교회 잘 됩니다. 우리가 중간중간마다 이것을 점검하면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걸 통해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10일 넘게 아주 나라가 난리가 아니잖아요. 언제, 어떻게 이 세월호 문제가 해결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서 이 세월호 문제는 또 잊혀져 가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저기서 이 우리나라에 대한 참담한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죠. 더 얼마나 깊이 좌절하고 절망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신경을 쓰는 스타일이 솔직히 아니에요. 무관심한 편이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랑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랑 뭐, 엄밀히 따지면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는 것과는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밥안 먹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직접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저는 생각보다 이런 거에 무관심한 편이에요. 제가 좀 냉정하거든요. 차가워요, 제가 생각보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워질까? 이 진행, 솔직히 이런 걸 무관심하게 넘기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어렵고 뭔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니까 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정부가 되기 시작을 하고, 그 사이에 자기의 이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또그 사이에 이 갈등 관계를 더 혼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점점 이거는 뭔가 진흙탕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냥 더 이상 진실이 뭔지는 오간데 없이 아주 그냥 흙탕물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이것 때문에 불편할까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 이것을 지켜보면서 이것들 뒤에서 웃고 있는 사단이 느껴지는 분열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것 위에서 미소 짓고 있는 듯한 사단.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그걸 부추기고 조종하고 사람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서는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지도록, 모든 희망과 소망을 다 끊어버리도록, 이제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 절망과 이제는 좌절뿐이라고 만들어 버리고 있는 그 사단.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웃고 있는 사단과 같이 그러고 있는 사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오해.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시냐?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냐? 하나님은 왜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고통을 가하고 사람들의 희망을 왜 앗아가는 분이냐? 라고 할 만큼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원망과 불신이 남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다시 한번, 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이 땅이 어떤 곳인지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죄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곳, 어두운 세상 주관자가 다스리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이 어떤지 다시 한번 느끼고 보는 시간들이었다라는 것.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곳에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부르심 받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우리는 모여 있다라는 거죠. 앞에서 아까 이게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하고 사람 공동체 안에 건강한 관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이루겠다. 좋죠. 하지만 이 세상은 그것을 그냥 쉽게 하도록 되어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단적으로 아주 그냥 단면을 보는 일이었어요. 이 세월호 문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이런 거와 같은 문제와 절망을 당한 사람이 있다라고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에 가서 우리는 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또 이런 얘기 할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소망해서 이런 얘기 할수 있겠어요? 만약에 이런 일이 내 아들이 아내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하윤이나 온유가 어린이집 가겠다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어린이집에 불이 났어요. 세월호 사건이 그거와 비슷한 거잖아요. 수학여행 간다고 그냥 간 거잖아요. 뭐 수학여행 가서 그 세월호가 침몰할 거라고 어느 누가 예상을 하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부모들은 다 그냥 수학여행 잘 갔다 오라고 인사한 것밖에는 없었죠. 맞아요. 애들 보냈어요, 어린이집. 그런데 어린이집에 불이 났어.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난다면, 내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이해되지 못하는 엄청난 사건이 내 가족이나 내 삶이나 내 건강이나 내 소중한 무엇인가 잃어버리는 일들이 나타난다면, 일어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 왜내 삶에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일들을 행하실까? 하나님은 왜내 것을 뺏어가실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들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을까요? 이거에 대한 아주 극단적일 수 있겠지만 이런 질문들이 제 안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내 삶의 부르심 앞에 이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탄탄대로가 아니잖아요. 전하면 바로바로 믿고 막 헌신하고 막잘 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이런 불신과 심각한 절망과 고통의 사단의 엄청난 묶임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나의 부르심이고 이 교회의 부르심인데 어떻게 할수 있을까에 대한 심각한 질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 던져지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린 이것에 대해서 뭐 하면 안 돼요? 이 질문 앞에 도망가거나 대답을 회피하거나 포기하거나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무관심해버리면 우린 결코 우리의 부르심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부르심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처해 있는 거죠. 혹시 모르겠어요. 우리의 관심이 지금 조금 내가 더 먹고 싶은 거 먹고, 지금 내가 조금 더 입고 싶은 거 입고, 내가 조금 더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어떻게 하면 좀더 지킬 수 있을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얼마나 조금 더 누릴 수 있을까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관심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이곳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누리지 말고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입지도 말고 하지도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심과 집중이 어느 곳에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당당히 설수 있는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다 다르잖아요. 저는 여기에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발 딛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이 땅이 지금 이렇고 이런 엄청나고 때로는 내가 할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 그것 때문에 사단의 묶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지 않는 이 사람들, 내 주변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주님, 제가 어떻게 말하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는 이야기로는 되지 않아요. 누군가 해주는 이야기 갖고는 되지 않아요. 그건 우리 삶에 힘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 경험하시지 않으셨어요? 누군가 해주는 말로, 누군가 해주는 깨달음 이해되고, 아, 그때는 좋을 수 있겠지만, 그거 자체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이 대답을 힘있게, 그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힘은 하나님께밖에 있지 않아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대답을 듣고 그 대답을 따라 살아야지만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십시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이 말씀을 좀잘 기억하시면서 집중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35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랴.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의 약속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근원은 뭡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이 믿음의 근원, 믿음의 시작, 믿음의 모든 출발, 믿음의 모든 전부는 하나님 그분이세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 나에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근본 삼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죠. 거기에 보면서 믿음이 그 사람들,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세상이 이 사람들을 뭐 하지 못한대요?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힘이 있거나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믿음 자체, 믿음을 주신 분, 믿음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세상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소유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 자꾸 보려고 하지 마세요. 내 연약함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내 단점들, 그렇다 이걸 막 무시하고 상관하지 않은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 나의 상황, 나의 문제를 뛰어넘으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인생 가운데 문제 없고 연약함 없는 인생이 누가 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을 소유하신 분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물으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살까? 그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곳 안에서 하나님께 듣고 그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믿음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고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강하신 분인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이거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뒤로 물러서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믿음에서부터 물러서는 거죠. 여러분 당신의 상황이나 환경으로부터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 그것으로부터 내가 물러서고 있지 않은가? 점검하고 물러서 있다면 내가 가진 이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붙잡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믿음으로 가는 교회예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나는 그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시고, 여러분 삶 안에서 골방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는 통성기도 같은 거 많이 없잖아요. 통성기도 같은 거 많이 하고 하면은 되게 좋아요. 이건 다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믿음이 많은 힘을 얻습니다. 근데 문제는 돌아가면 없습니다. 누가, 제가 어떤 학생과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나는 뭐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수련회나 집회에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왜요? 이런 거예요. 그때만 좋은 거죠. 우리가 만약에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잖아요. 마치 부흥회를 병원 가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아프니까. 감기 걸렸으니까. 주사 맞으러. 약 먹으러. 근데 감기 왜 걸려요?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걸립니다. 근데 감기 바이러스가 다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려요. 안 걸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몸이 튼튼한 사람. 감기가 들어와도 내 면역력이 세서 싸워서 이기면 감기 안 걸려요. 감기 걸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몸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튼튼하게 있으니까 와도 싸워서 이겨내는 거예요. 뭔가 부흥회 가서 막 으쌰으쌰 해야지 이게 낫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때문에 살수 있는 거거든요. 튼튼한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하나님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아프고 병 걸리고 죄 짓다가 수련회 같은 거 와야 어느 막 엄청나신 분 와서 집회하셔야지만 이게 뭔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잖아요. 수련회 가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더 새로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매일마다 하나님과 이 시간들을 안 보내면서 사니까 당연히 싸움에서 지죠. 지니까 죄짓고, 지니까 좌절하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못 믿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래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관계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삶을 꺼내놓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셔야지.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말씀에서 얘기하는 걸 믿고, 다시 골방을 나와서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런 사람들이 주일날 딱 모였을 때, 이곳에 은혜가 넘쳐야 되죠. 전 여기서 마중물 푸듯이 여기서 퍼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막 간신히 그 막, 뭐 간신히 퍼내서 그 간신히 한 모금 주일날 예배 때 먹고 가는 분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이미 가득 차고 와서 여기서 함께 쏟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진짜 가난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 물을 먹고 함께 살수 있도록. 막 우리끼리 없는 물막 간신히 퍼내서 막 우리끼리도 막 서로 목말라 있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딱한번 모이잖아요. 한번 모이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매일 모이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매일 모이려고 하는 게더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주일에 한번 모여서 믿음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으니 교회 한 번이라도 더 나오게 해서라도 그거를 교회 생활하는 걸 유지시키려고 모임도 자꾸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한번 모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안에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